로마서 6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데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이나 이런 죄의 문제, 이런 연약감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근심하고, 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즉시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요, 성화, 점진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것은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중회신 칭수성견영이라고 이 아홉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어려운 신학적 용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아홉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느냐? 이 단계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구원, 즉 성화와 칭의, 이런 단계, 또 이 성도의 또는 영화, 성화, 영화, 우리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칭의.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인 우리가 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성화라는 것이 점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룩,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미와 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원은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슨 변화인가 이렇게 생각되시죠? 왜 구원이 변화인가? 구원은요, 첫 번째로 우리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의 종,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죄의 종,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종, 마귀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종,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요,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 곧 거룩한 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거룩,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화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변화, 영원한 구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적, 최종의 모습이죠. 변화된 최종적 모습. 자,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을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변화다. 이 아홉 가지 단계를 압축하고 압축하고 그래서 핵심을 말한다면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단계에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해져가는 그 단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신분의 구원,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 영화를 이루지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완전한 구원, 영화를 받기 위해서 거쳐가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단계가 거룩한 변화,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화의 단계 없이 첫 번째 신분의 변화에서 영화로 바로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만약 이 성화의 과정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거든요. 구원은 변화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한 자만이,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자만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변화, 영원한 구원, 영화를 이룰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왕자와 거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에 나오는 왕자는 자유로운 삶을 동경해서 거지의 옷을 거지는 왕자의 이 영화로운 화려한 삶을 동경해서 왕자의 옷을 서로 바꾸어 입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옷을 바꿔 입고 생활해 보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익숙한 삶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자신의 원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거지의 삶을 살았던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 이전의 삶이 좋아! 이러면서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 비참한 삶, 죄종, 마귀의 자녀의 삶, 그것을 거지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이 거지의 삶을 버리고 왕자와 공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삶, 성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요? 익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전에 행하던 삶이 더 익숙하고 더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전처럼 거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전의 삶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익숙했을지라도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면 다시, 죄송합니다,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왕자의 삶, 공주의 삶을 버리고 거지의 삶, 죄의 종, 마귀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 구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다운 영화로운 삶을, 영화의 몸을 가져가 되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죄악된 삶, 거지의 삶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삶을 동경하며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온 세상 만물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잖아요. 그 아들로서, 딸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점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순간에 완전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하고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왕자와 공주다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단히 힘써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무슨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셨기,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분에 변하고 나의 삶에 변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이전에 행하던 거지의 삶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왕자의 삶, 공주의 삶을,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 참소하는 자. 참소하던 자. 이 말은요, 이 법정 요고인데요, 이 원고라고 하는 말은 원고. 즉, 사단은 늘 우리를 고소, 고발, 참소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단이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늘 사단은 우리를 정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야.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으셔. 이렇게 사단은 늘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죄책감, 이런 죄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아셔야 돼요. 죄책감, 죄의식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고 짓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죄의식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책망. 이런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책망하여서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빠지도록, 죄의식에 빠지도록, 우리 스스로 그래서 이 죄의식 때문에 억눌리도록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책망을 통하여 우리가 행한 것이 잘못,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아갈 우리들에게 책망을 통해서 그것은 죄야, 잘못이야, 악한 것이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그래서 더욱 죄에서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피로 다 삶을 받은 거예요. 죄의식은,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책망받는 것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없으시잖아요. 책망받고 혼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책망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책망을 듣지 않으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책망을 하는 사람? 책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 누구의 손해입니까? 책망을 받는 사람이죠. 받아야 하는 사람이죠. 책망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아니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사상과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들을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진리 없다라고 얘기하죠. 다양성, 개성,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제발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둬. 관심 갖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요, 도무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이 그렇습니다. 남의 말에 충고 듣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미국에서요, 하이퍼 그레이스라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걸 번역한다면 극단적 은혜주의라는 것이죠. 극단적 은혜주의. 이들은요, 극단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 이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매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멀리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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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느끼실지 않으십니까? 책망은 싫어하시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계신 거예요. 설교자가요, 제가 좀 재미없잖아요. 인정합니다.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말만 하고 농담만 한다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신선하고 좋을 것 같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실상은요, 그것은 성도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시지만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분명히 책망은 듣기 싫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전도자 제임스 A. 스튜어트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없다. 나는 매 순간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복음을 전파한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지옥 불 못해서 내 이름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전도 집회에 갔었다. 그러나 그 전도자 스튜어트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말과 농담만 했고 기독교를 하나의 익살극처럼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 오늘 우리가 이렇지 않은지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재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것들만 가려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 성화되려면, 거룩해지려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러면 죄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를 지으나 짓지 않으나. 그런데 이 죄책감 때문에, 마귀가 주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멀어지는 것이죠.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를 용서하지 않으셔.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셔. 우리 스스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후회가, 리그렛, 이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 죄를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죄했었던 하나님께로. 즉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실수했어요.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후회하는 것이 아닌 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돌이켜서 죄했었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회개하면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분을,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새롭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은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죄를 지으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거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막한 마귀의 유혹, 이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변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화, 이 거룩은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 변화, 거룩한 변화, 이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이전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을,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2절,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쫓아 육신의 정욕, 안마귀 종의 이생의 자랑을 쫓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갈 길이 먼 것만 같습니다. 아직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쫓아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거룩을 위해 힘써 살아가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열매, 거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삶의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